제가 미국에 처음 여행을 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맨해튼의 뉴욕에 처음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제일 보고 싶었던 뮤지컬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줄을 섰는데 결국은 줄이 너무 길어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레미제라블을 참 영화로도 보고 너무 좋아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거기 주인공의 이름이 장발장이죠, 그렇죠? 이 장발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누구의 은혜를 받았죠? 바로 이 주교, 한 주교의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은초대를 훔쳐갔지만, 내가 준 선물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 경관이 그를, 어떻게 보면 좀 풀어주게 되죠. 그렇죠? 사실은 그가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이제 다른 사람이 되겠다. 내 인생은 이제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갚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의 결심 하나가 그의 인생과 또 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은혜를 받으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의 결심을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은혜를 주시기로 결단하시죠. 사실 은혜의 결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미 완성된 결심이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미 완성된 결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심은 사람의 결심과 다릅니다. 사람이 결심을 하면 이루기 어렵죠. 저도 몇년 전부터 운동을 하기로 날마다 결심을 하지만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심은 분명히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실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심은 사람의 결심과 다릅니다. 분명히 완성되게 되어 있죠. 저는 오늘 은혜를 받으면 해야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시는데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은 바로 재판하는 곳이죠. 이 재판하는 곳,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속에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나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그러니까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 있는 재판을 베푸는 것이다. 자,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에메트죠, 에메트. 변치 않는 확고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은 성품이요. 사실 이 진리와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면 화평인 샬롬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조화롭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조화롭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니 너무 조화롭구나, 아름답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메트와 샬롬이 있는 상태가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와 화평은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냐면 진리 없는 화평은 뭐가 일어나냐면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 없이 우리 서로 좋게만 지내자라는 것은 타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타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화평이 없는 진리는 어떻게 되죠? 화평이 없는 진리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는 진리는 뭐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괴롭히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맞지 않으니까 헤어지자라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진리와 화평은 뭘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샬롬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샬롬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 이웃과 우리의 샬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17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그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라고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싫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건 뭐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재판이 일어나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성경께서 특히 십계명과 연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입술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성전을 건축하고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너의 마음은 변화되었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입술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돌아간 이후에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진짜 마음이 잘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진다. 어제 말씀의 주제이기도 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관계의 변화입니다. 말이 변화될 때 관계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좋아지게 되고 그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를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여러분 손흥민 아세요? 네, 대한민국 대표 선수의 손흥민 선수 여러분 좋아하세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손흥민을 좋아하고 사랑할 것 같은데요. 저는 토트넘을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손흥민을 좋아하는 거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는 다 LAFC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속한 팀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좋아지기 마련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변화될 때 누군가의 관계도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삶. 두 번째 삶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삶.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면 이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 금식을 지켰어요. 근데 여러분, 왜 지켰는지는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사실 이렇게 잘 보니까 사실 순서가 뭐냐면 역사 순서는 10월의 금식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10월의 금식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예루살렘 포위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4월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벽이 함락됐던 날입니다. 성벽이 함락된 날. 그럼 5월은 무슨 날입니까?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그리고 7월은 무슨 날입니까?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네 번의 금식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벽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달리아 총독이 암살된 날을 기억하면서 70년 동안 그 이스라엘 포로 백성들이 금식을 했던 겁니다. 가장 슬픈 날이죠. 가장 수치스러운 날, 가장 아팠던 날에 함께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슬퍼하고 애도하는 날,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런 종교행위를 열심히 지키냐면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부터 지는지 아시죠? 이렇게 해가 지는 시점인데요. 이거를 날마다 몇 분이 다 기록해요. 예를 들면 오늘은 9시 20몇 분. 뭐 이런 식으로 그 해가 지는 게 정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유대인들이 정해놨는데 별세 개가 뜨는 시점. 그러니까 별세 개가 보이는 시점이 딱 그게 저녁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뉴욕에 있는 하시딤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작하면 스마트폰을 볼까요, 안 볼까요? 스마트폰 안 봐요. 안식일에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아주 위독할 때 전화를 써야 될때그 생명 위독할 때쓸수 있는 전화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마트폰 보지 않고 사진도 찍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오늘도 이 포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은 금식 절기를 지켰을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지켰을 겁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자신들의 유대의 수도가 성전이 성벽이 함락된 것을 아파하며 금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슬픔이 뭘로 바뀐다?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그 슬픔의 절기가 무슨 절기로 바뀌어진가? 바로 기쁨의 절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이세 가지의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은혜가 있는 절기로 바뀌어진다라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임하면 뭘 행해야 된다라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나에겐 늘 슬픔만 있었다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온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결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줄 믿습니다. 이미 온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기쁨의 절기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은혜의 표적으로 바꾸십니다. 가장 깊은 상처가 바로 나의 은혜의 증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잠겨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하루도 예수 믿는 기쁨으로 미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군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겠죠. 정말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징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핵심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그리고 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은혜를 받으면 해야 하는 일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의 삶이다. 이제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순장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리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의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옷자락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10명, 이방인 10명은 완전수죠, 그렇죠? 이방인 10명이 한 명의 유대인을 잡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10개 국가가 있다면 이스라엘 유다 국가를 10개 국가가 따라간다. 한 사람이 10명을 책임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주일 설교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데가볼리에 가서 이방 전도를 하잖아요. 그 데가볼리가 바로 데카폴리스, 10개의 이방인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가 되면 10개의 도시를 최초로 이방인의 선교를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마리의 군대가 들어갔던, 그리고 5,600의 군대 귀신이라는 이름이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10개의 도시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옷도 안 입고 다녔던 그 자가 이방인을 선교하는 10개의 도시를 책임지는 선교사가 됐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행해야 되는 일이죠. 오늘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오늘 어떤 예언을 합니까?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옷자락이요, 이 독수리에게 쓰여지면 날개라는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인 거죠. 독수리 날개 치듯 세움을 주셔서 그 이방인의 옷자락을,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그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방인 10명을 책임질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10명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 완전수라는 10명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또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찾고 구하자라는 단어, 특별히 구하자라는 할라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간절하고 지속적인 간구를 의미합니다.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찾는다는 표현에서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10명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관계 속에서 진리와 화평을 생기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증거하여라. 세상을 하나님께 이끄는 리더가 되어라.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